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나오는데 이 아달랴는 아시다시피 아합의 딸이었어요. 32살에 왕이 되었던 자기 남편 여호람이 8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죽었어요. 이 아들이 아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아시아가 아달랴도 아합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낳은 이 아시아가 북이스라엘과 친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이제 이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킨 거죠. 그 당시에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약했어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늘 전쟁하다가 아마 어려워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혼인동맹을 맺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늘 북이스라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북이스라엘에 붙들려가지고 여기저기 전쟁에서 끌려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던 차에 이 아달랴가 아주 이 아마 지혜 있는 나름대로 요령이 있는 뭔가 이렇게 좀 뚝심이 있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무서운 여자였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또 문병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왕이 문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후의 반란에 휩쓸려서 아시아가 죽었거든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달랴가 다른 모든 다윗 왕의 후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일종의 그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 아달랴가. 그래서 이 아달랴가 다윗 왕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여호사밧이 이 북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되었는데 그걸 결국 늘 아합의 영향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가 결국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아합 집안의 지배, 아합 집안 출신 이 여자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힘이 중요하다 그래요. 여자가 누구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요. 그 성경에는 늘 왕을 소개할 때 자기 어머니가 누구냐를 소개하는 이유가 이 여인의 힘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악한 여인 아달랴의 힘도 강력한데요. 이 아달랴처럼 악한 여인에게 대항하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세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마 역대하를 보면 이 요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시아의 누이라고 나오는데 이 요세바가 아달랴가 낳은 딸인지 아니면 이복 누이인지 이게 사실 명확하지 않지만 여하튼 아시아의 누이라고 등장하고 그리고 이 요세바가 이제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 그러니까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후계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아마 자기 아들도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아스를 빼냈어요. 그러면서 자기 침실에 숨겨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그렇게 감춘 거죠. 그리고 이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서 6년을 키웠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요세바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로서 바알을 섬기는 자기 어머니 아달랴를 대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아스를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이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성전에서 6년을 숨겨 키워요.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가리 사람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다윗 왕실에는 외국인 용병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그렛사람, 블렛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왕실의 호위병인데 이를테면 로마 바티칸을 지키는 호위병들은 다 스위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병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 왕실에도 왕실을 호위하는 용병 부대가 있었을 거다. 이 가리 사람은 아마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거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 외국인 용병 부대하고 그리고 또 이 왕궁을 호위하는 혹은 성전을 지키는 그런 이 경호부대의 백부장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한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고위 관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대의 아주 초급 장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아달랴가 통치할 때 뭐 성전을 돌보고 무슨 제사장이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마 한 직으로 몰려나서 별 영향력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왕궁이나 성전을 지키는 아주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굳은 일을 하고 있는 이 초급 장교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반란이 아니고 일종의 영적인 회복 운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반란이 여호와의 성전을 배경으로 하는 거고, 아달랴는 틀림없이 바알을 섬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지배를 받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배경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내어줬다는 표현이에요. 10절부터 12절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주었다고 하는 말은 이 백부장들이 뭔가 변변한 무기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부대가 지금 그러니까 당번이 되는 부대와 비번이 되는 부대가 함께 이제 이 일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경호부대가 일을 하는데 안식일이에요, 이날이. 그리고 이게 교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당번이 되는 부대와 이제 당번 일을 마치고 비번이 되어 나가는 부대가 함께 모여서 같이 이제 이 일에 참여하는데, 아마 무기는 당번이 되는 부대만 들고 있고 비번이 되면 무기가 없고 막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모든 이제 부대를 다 이제 뭐 무장을 시키는데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주는 거죠. 아달랴는 다윗 왕의 모든 후손을 다 죽였어요. 왕실의 어떤 이 왕위 후계자들을 다 죽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들려주면서 또 성전을 배경으로 반란을 일으키면서 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왕관을 씌운 왕에게 율법책을 주면서 기름을 붓는 이 모든 일들이요, 유다 왕가에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회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고 어떤 일종의 영적인 회복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의 후손을 진멸하려고 했던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맛단을 죽이니라. 여기까지. 이 왕과 백성에게 오늘 보면 17절 보시면 이게 다 언약 갱신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게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고, 이 언약이라는 것이 출애굽한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한 언약이 다 깨진 거예요. 이 깨진 이 거룩한 언약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될 거냐, 또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이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이런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모압 광야에서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이 영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호사밧 이래로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아합의 지배 아래로, 바알 신앙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버린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서 여호와와 이 왕과 백성을,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다시 새롭게 발견하도록 새롭게 기억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공동체의 언약을 지금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성전의 질서를 회복합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하반부에 보면 제사장이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 성전을 이제 지키도록 이 성전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19절부터 2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세우는데 성전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보다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가의 후예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룩한 책임을 담당하는 일꾼이었거든요. 단순한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룩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일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책임을 짊어지고 이제 궁궐로 가서 왕좌에 앉아서 일을 하게 했더니 아주 중요한 표현이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시작한 이 봉기가 성공해서 이 아합의 딸을 죽이고 다윗의 후손이 다시 왕좌에 앉게 되면서 이 평화가 회복이 되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었다고 그래요. 어리죠.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윗 왕의 후예를 둘러싸고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정통성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교회가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이 유다 왕실이요, 그냥 유다 왕가가 아니고요,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단순히 나라가 아니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출애굽하고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세상 가운데 열방 중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받은 언약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언약 공동체 안에 거룩한 제사장 나라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열왕기라고 해서 단순히 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천하만국에 복이 되어야 될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옛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종이 된 거죠. 아합이 바알 신앙을 국가통신념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아합이 추구한 것은 거룩한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화려하고 풍요롭게 부강하고 힘이 있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가 병이 든 거죠.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종, 욕망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 안에서 뭔가 영적인 정통성을 붙들어야 될 다윗 왕가가 싹이 다 뽑힌 거예요. 뿌리가 뽑힌 거죠. 그러면서 이 아달랴가 이 아합의 딸이 이 세상의 종이 교회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럴 때 그러니까 6년을 키워서 7년째 되는 날 7살이었으니까 사실 그 조그마한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조그마한 아이를 숨겨서 키우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그렇지만 여튼 이 사람들이 뭔가 한 거예요. 요세바와 여호야다가 여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뭔가 여튼 이 싹을 키우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어떤 거룩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교회가 병이 들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고 그러면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여튼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요. 기도를 하거나 여튼 뭐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신음하거나 무슨 일인지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악을 대항하고 악을 무너뜨리고 여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의 역사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악에 대항하면서 발버둥 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은혜의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영광 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